함께 다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는 VOA 방송과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만나다가 방송됩니다. 산이 많고 화창한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테슬이 주렁주렁 달린 가죽 자켓, 종아리까지 오는 굵직한 가죽 부츠, 날렵한 곡선을 뽐내는 책모자, 말을 타고 로프를 휘두르며 소를 몰고 때론 라이벌과 살벌한 권총 결투를 벌이는 황량한 들판을 질주하는 고독한 사나이. 이렇게 말하면 혹시 누구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카우보이인데요. 서부 개척지를 누비고 장악하는 카우보이의 모습은 다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어찌 보면 가장 미국스러운 이미지 중 하나인데요. 이번 화에서는 오레곤 트레일을 중심으로 개척지의 흔적을 되짚어보고 현재 시대의 카우보이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시고 오늘의 여행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후 전문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먼지가 많은 도로, 좁은 산길, 그리고 화려한 풍경을 보며 와이오밍이 카우보이 주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확연히 보였습니다. 캐스퍼라는 도시에서는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고 겸손한 전형적인 서부 마을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저는 카우보이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카우보이 모자와 아름다운 풍경 이상으로 많은 노력이 깃든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카우보이라고 불렀고 다른 이들은 그들을 개척자라고 불렀는데요. 이 용감한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My name is Morris Carter. I'm owner of Historic Trail.
제 이름은 모리스 카터입니다. 히스토릭 트레일 웨스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곳 와이오밍 캐서퍼에서 마차 행렬 역사 체험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 이렇게 큰 말은 진짜 처음 봐요. 저 말 두 마리가 이 수레를 끄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커요. 와서 보세요.
This is Taz, one of my saddle horses that we ride.
이 녀석은 승용마 테즈라고 합니다. 마차 행렬 체험에 많이 투입이 됐죠. 자, 이제 마차에 올라가세요. 쿠션을 준비해뒀습니다.
옛날 40만여 명의 개척자들이 서쪽으로 이동할 때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마차에 올라타니 마치 오래된 서부 영화 세트장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The Oregon Trail. The original wagon train kicked off in 1843.
최초 오레곤 트레일 마차 행렬은 1843년에 시작이 됐고요. 오레곤의 윌라멧 밸리까지 이동했죠. 그 당시에는 중간에 보급 지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3,000km를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물자를 마차에 실어서 이동을 해야 했죠.
옛날에 이 정도의 경사를 이렇게 웨건으로 갈 수 있었다니까 진짜 너무 신기하고 대단한데요. 지금처럼 이 수레가 이렇게 뭐 브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훨씬 더 힘들었다고 하네요.
The trail had to continually follow the water.
이동 경로는 계속해서 물길을 따라가야 했어요. 그 당시엔 많은 물을 운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긴 지형이 너무 험해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이곳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말들에게 물을 주고 저희도 다리를 뻗을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레곤 트레일을 건너는 마차를 가득 채운 가족들과 그들의 짐을 운반한 말들이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강가에는 원주민들이 와서 겨울을 보내곤 했죠. 강 주변에 있는 버팔로를 사냥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건 제 수호 독수리 PT예요. 버팔로를 쫓는 독수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원주민들은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을 자신의 천막집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밤이 되면 안에서도 그림의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이 천막 안에 있으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죠. 나이프, 포크랑 스테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또 캠핑에서 스테이크는 처음 먹어보네요. 오레곤 트레일 투어를 하면 이렇게 스테이크도 점심으로 먹을 수 있다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The way it was in real life was a lot wilder than the movies.
그 당시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거칠었죠. 그땐 법이 없었기 때문에 악질적인 무법자들을 상대해야 했고 그런 자들로부터 가족을 직접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정확히 조준했고 목표물이 확실할 때만 방아쇠에 손을 올려야 해요.
이걸 어떻게 6개월이나 하죠?
몇 키로가 지나자 모리스는 저에게 고삐를 넘겨주었고 저는 마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카우보이를 상상하면 먼지를 자욱히 일으키며 가죽조끼를 입고 말을 타는 사람들을 떠올렸었는데요. 그건 그냥 영화 속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카우보이주에 머무르면서 카우보이는 그냥 더 나은 삶을 찾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개척자들이 더 나은 농지를 찾기 위해 이주했지만 미국을 변화시킨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주의 원인은 바로 금의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보물을 찾기 위해 와이오밍주에 있는 사우스패스 시티로 향했습니다.
My name is John Lane. I work here at South Pass City State Historic Site.
제 이름은 존 레인입니다. 저는 사우스패스 시티 주립 역사 유적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이런 원형 그대로의 장소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개척자들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저희의 목표죠. 사우스패스 시티에 오신 걸 환영해요. 와이오밍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도시죠. 이곳에서 금이 발견된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마을에서 골드러시가 시작됐고 한때 이곳에는 2,000명의 주민과 300채의 건물이 있었어요. 저희가 서 있는 이 교차로는 약 40년 동안 사우스패스 시티의 상업 중심지였죠.
Wow, but it makes sense. Everything, the gold started everything, and then when the gold
어떤 분위기였는지 알 것 같아요. 황금 때문에 크게 붐이 일었지만 결국 금이 고갈되자 이 마을은 수명을 다한 거군요. 과거 이 마을의 전성기가 눈에 선하게 그려져요.
And we still gold pan in the creek here.
여름에는 아직까지도 강에서 사금을 채취한답니다. 지금도 꾸준히 일부 지역에선 금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부 자연 상태 그대로예요. 저희는 개울에 금을 따로 뿌리지 않아요.
Okay, well, I'd love to see each building. Can you show me around?
건물들을 좀 구경하고 싶은데요. 구경시켜 주실 수 있으신가요?
Yeah. The jail is across the creek in case.
물론 있죠. 이 개울물만 건너면 교도소가 있어요. 그리고 금광 다음으로 호황을 누렸던 업종은 술집이었거든요. 이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예요. 여기는 스위트워터 카운티 교도소예요. 원래 이 건물의 정문은 여기 있는 이 문이었는데 술집에서 사고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도소도 곧 가득 차버렸죠. 그래서 1년 뒤에 앞에 공간을 추가한 거예요.
저희는 서부풍의 술집인 살룬까지의 짧은 거리를 걸으며 관광을 계속했습니다.
This is the miners' exchange saloon, and it dates back to the gold rush.
여긴 광부 교역 술집인데 골드러시 때 지어졌죠. 이런 술집에선 교역뿐만 아니라 사교 활동도 활발했어요. 이곳에 오면 이 복원된 술집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어요. 술집은 오락을 위한 공간이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마을에 들어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주에 걸쳐서 대평원을 지나왔는데 처음은 너머로 익숙한 노래가 들려온다면 어떨까요? 아마 지나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술집은 색깔도 다채로웠어요. 밝은 색깔을 사용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죠.
사우스패스 시티 같은 다른 도시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The underground mining took off again in the 1890s.
지하 채광은 1890년대에 시작됐어요.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 도입되면서 폭발물, 펌프, 승강장치, 드릴을 사용하게 됐죠. 비효율적이었던 산업이 한순간에 다시 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황금 정착촌들은 오늘날 유령마을에 지나진 않지만 골드러쉬는 대규모 이주를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모습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계속된 금이야기에 과연 저도 금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거의 150년 전 정착민들이 사금을 채취한 강으로 존과 함께 가보았습니다.
You've got to have water in order to recover gold. First thing to do.
금을 채취하려면 물이 필요해요. 먼저 흙더미를 잘 저어주다 보면 조그만 돌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미세한 금입자가 팬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돼요. 작은 금조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금조각이에요. 금은 무겁기 때문에 물속에 떨어뜨리면 바로 가라앉아요.
네, 제가 방금 사금으로 금을 추출해 봤는데요. 실제로 금을 찾아서 지금 금을 제가 보관하려고 보관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금을 발견했을 때 정말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개척자들이 사우스베스 시티와 같은 마을들로 이끌렸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차를 몰고 금을 캐고 나니 의상만 갖추면 저도 이제 진정한 카우보이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몸을 위한 완벽한 모습을 찾기 위해 저는 모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선글라스가 더 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와이오밍이 화창한 평야로 돌아갈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카우보이란 말은 원래 마케로라는 스페인어로부터 유래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소의 목동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와이오밍 북부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더블 래프팅 캐틀 드라이브는 바케로즈를 경험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I am Dana Kearns. I live in north central Wyoming.
제 이름은 데이나 컨스고 북중부 와이오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소를 키우는 목장주예요. 두 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죠. 제 조상들도 모두 목장주였기 때문에 제게 그런 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운명을 타고난 거죠. 제 평생 이 일을 사랑했습니다. 서너 살 때부터 소를 몰기 시작했으니까요.
다나의 아들 테일러는 목장에서 함께 일하며 가업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Each cow in our herd has a record. We keep and she is.
모든 소는 성장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요. 각각 번호를 매기죠. 식별을 위해서 꼬리표를 붙이고 있어요. 혹시 무리해서 벗어나도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있게 말이에요. 귀 뚫는 거랑 똑같죠.
She's just making sure everything's okay.
어미소는 새끼가 괜찮은지 옆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새끼를 데려오려고 난폭하게 구는 어미도 있는데 대부분은 괜찮은지 확인만 하는 정도죠.
But the calves at their real young age, they don't have very good vision.
어린 성아지들은 시력이 아주 나빠요. 그냥 형태나 그림자만 구별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오히려 다가가기가 쉬워요.
They're actually mooing because dad's in the tractor. And that's where the
지금 소들이 소리를 내는 건 트랙터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트랙터에는 건초가 담겨 있거든요. 이곳에는 어미소가 400마리 정도 있고 그 소들은 대부분 올봄에 새끼를 낳을 거예요. 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먼저 건초를 구입합니다. 1년에 800톤 정도 구입하죠. 소 한 마리당 하루에 11kg 정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건초를 분배하는 것도 큰일인데 이로도 모자라 소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수년의 기술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카우보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굉장한 기술과 인내심에 새삼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장주는 자기 동물들을 정말 아껴요. 말이든 소든 아주 긴밀한 교감을 나누죠. 그 때문에 일주일에 70, 80시간씩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는 가축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할 수 없을 거예요.
If you're going to ranch, you better love the outdoors. If it is raining or snowing,
목장을 운영하려면 야외 활동을 즐겨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으로 나가야 하죠. 빗속에 말을 타고 온몸이 젖고 추위에 떨더라도 150년 전처럼 똑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면 피곤하고 아프고 냄새도 날 거예요.
Most of those were 24 to 48 hours old, so he was able to catch them.
때로는 도망가는 송아지를 잡아야 하는 일도 생기는데 생후 이틀 정도밖에 안 된 송아지들은 아들 녀석이 잡을 수 있었죠. 제가 잡았던 송아지들은 조금 더 자란 녀석들이에요. 송아지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 지팡이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밧줄로 잡는 방법이에요. 저는 밧줄로 뒷다리를 걸었는데 그건 힐링 방식이라고 불러요. 송아지가 질식할 염려도 없고 잡기도 쉽죠. 송아지가 넘어지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면 되니까요. 이건 수백 년 동안 사용해온 방식입니다. 키우는 가축을 잡으려고 할 땐 밧줄을 쓰는 게 가장 확실하지요.
밧줄로 송아지를 잡는 것은 보기보다 어렵지만 다나같이 노련한 카우브이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비록 세월이 흐르며 카우보이의 정의는 바뀌었지만 카우보이 자체에 대한 존경심은 커졌습니다. 다나에게 진정한 카우보이란 무엇인지 직접 설명해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It's not the hat, it's not the boots. It's what's in you, it's an integrity. It's a
중요한 건 모자나 부츠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성실함과 올바른 가치관 등이 카우보이가 되는 조건이죠. 기술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지만 가슴 속에 열정이 없다면 절대 해낼 수가 없을 테니까요.
마차 투어에서 옛날의 서부를 경험하며 저는 부와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서며 많은 일을 겪었을 이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버려진 마을이 남은 흔적도 볼 수 있어 굉장히 흥미로운 여행이었는데요. 사우스패스 시티에서 처음으로 직접 금을 찾은 기억도 정말 오래 간직할 것 같습니다. 금을 찾아 나선 예전의 카우보이와 땅을 일군 현대 카우보이의 모습을 고루 배우는 여행이었습니다. 이어질 다음 모험도 기다려지네요.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한국예술종합학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유은지 씨. 한예종은 오로지 실력으로만 보기 때문에 탈북민 특례 입학이 없고요. 그만큼 이곳에 입학한 학생들 모두 뛰어난 기타 연주 실력을 갖췄죠. 그래서 유은지 씨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2019년 입학한 첫 소감은 어땠을까요?
너무 좋죠. 왜냐하면 원하는 학교에 들어왔고 또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고 저는 좀 배우는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야도 아니고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거를 배우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처음에 딱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막 뭔가를 배우고 쓰고 막 이런다는 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힘들기는 정말 힘든데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과제는 거의 학교 내내 뭐 한 4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입시 3년에 뭐 4학년까지 하면 7년, 7, 8년 동안 주말이라고 있어본 적이 없고 새벽 2시 전에 잡은 적이 없고 예, 그렇거든요.
유은지 씨는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원 강사와 과외까지 하는 등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것도 재미지만 뭐 안 하면은 안 되니까 해야 뭐 다음 시간에 가서 뭘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제 과제가 일단 많고 좀 승부욕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이도 많은데 지고 싶지도 않고 잘해야지 잘해야지 하면서 노력을 해도 힘든 부분이 많고 왜냐면은 뭐 세계 음악사나 이런 거는 다른 친구들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과정에서 한 번씩은 거쳐간 내용이고 클래식 기타 같은 것도 웬만한 거는 한두 번씩은 뭐 쳐봤었던 곡들이고 들어봤고 뭐 이런 상태인데 저는 이제 입시곡만 딱 파고 그 외에 제가 좋아하는 곡들 몇 개 뭐 찾아본 정도 그리고 뭐 세계 음악사 이런 거는 완전 생소한 거였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보다 몇 배를 더 노력을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뭐 점수가 이제 잘 나올까 말까. 근데 뭐 장학금도 타야 되니까 점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뭐 당연히 음악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싫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장학금을 타야 생활비가 해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싫어도 해야 되고 자고 싶어도 못 자고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한예종은 4년제 대학교이기 때문에 예정대로라면 작년에 졸업해야 했는데요.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손이 잠깐 안 좋아서 좀 쉬고 있는 지금 단계여가지고 원래 작년에 졸업을 했었어야 했는데 연습 무리하고 해가지고 손에 오른손 좀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졸업 연주만 뒤로 조금 미루고 졸업 연주를 빨리 해서 졸업을 해야 유학을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 쪽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게 석사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서양악기이기 때문에 원래 뭐 독일 쪽으로나 많이들 가고 그러긴 하는데 저는 미국 쪽으로 좀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당연히 줄리아도 가고 싶죠. 근데 뭐 그 마음은 그래요. 줄리아도 가고 싶다 마음은.
하지만 어쩐지 유은지 씨는 잠시 연습을 쉬는 요즘 하루하루를 더 분주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재활하고 이것도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뭐 신체적인 다른 부위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뭐 장시간 이렇게 연습하면서 막 뭉친 어깨라든지 뭐 이런 팔 다른 부위가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제 치료를 좀 받고 그리고 운동하고 운동은 필수니까 이제 운동을 하고 영어 공부하고 일 좀 하고 그러고 있어요. 뭐 레슨도 하고 유튜브나 가끔 뭐 라디오 방송이나 뭐 이런 프리랜서 격으로.
유은지 씨는 자기 유튜브를 통해 기타 연주하는 영상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유은지 씨와 이호진 클래식 기타리스트가 함께 연주한 이 아리랑과 함께 기타 연주에 대한 유은지 씨의 바람 들어봅니다.
손가락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그냥 기타 치면서 살고 싶은 그냥 좋아하는 음악을 뭐 계속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저의 꿈이고 뭐 그렇죠.
기타는 평생 자신과 함께 할 친구라고 말하는 유은지 씨. 앞으로도 유은지 씨의 배움은 끝이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통일되는 날 고향에 가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지 클래식 기타리스트 탈북민 유은지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 있는 명문사립대학교인 에모리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모리 대학교는 조지아주의 주도이자 최대 도시인 애틀랜타시 근교에 630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836년 기독교의 한 분파인 감리교 교단이 세운 학교인데요. 에모리라는 이름은 당시 조지아주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다 목숨을 잃은 존 에모리라는 감리교 목사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에모리 대학교는 부족한 자산과 남북전쟁의 여파로 한때는 폐교 위기에 몰린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지아주에서 탄생한 세계적인 탄산 음료 기업인 코카콜라 창업주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 유지들이 힘을 보태서 오늘날 남부를 대표하는 명문 사립대학교로 우뚝 섰습니다. 에머리대학교는 설립 초기 엄격한 규율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규율이 꽤나 엄격한 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가 들려주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1839년에 발간된 에머리 칼리지의 학교 안내 책자에 따르면 모든 재학생들은 재학 기간 중 마을로부터 일말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만치 엄중한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1891년에 발간된 대학 안내서에서는 학생들이 술집, 영화관, 말경주, 카드놀이 하는 것이나 총기를 소유하는 것, 하인을 거느리고 개나 말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되었으며 교내를 떠나 이웃마을로 여행할 때도 반드시 교수진이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방탕하고 자유분방한 사회 분위기를 고쳐나가려는 대학 총각자들이 엄정한 규칙을 세워 이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몰래 학칙을 어김으로 징계 조치를 받거나 해약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에머리대학교는 심지어 다른 대학들과의 스포츠 활동조차 금지된 시절도 있었다고 하네요.
1890년대 총장이었던 워렌 캔들러 박사 재임 기간 동안 에머리 대학은 타 대학들과 벌리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대학 간 스포츠 시합을 하는 것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손상시키며 사행심을 저장하고 학생들이 공부에 더 몰두하지 못하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에머리 대학이 이에 참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고 생각했던 캔들러 총장의 정책이 강력하게 적용되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머리대학교는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1888년 첫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한말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윤치호를 받아들인 학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흑인 학생들은 조지아 주의 법에 따라서 1960년대에 들어서야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세기 백인 노예 지주들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초기에는 조지아 주법에 따라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입학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지만 1962년 조지아주 대법원에서 승치한 문으로부터 일색 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21세기 인류에 봉사하는 새로운 마음을 품은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에머리대학교는 인종 분포도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고요. 외국 학생들의 비율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3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유학 중인데요. 특히 중국, 한국, 인도 학생들이 많습니다. 에머리에서 공부한 외국인 학생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I come from Wuhan, China. My majors are music and business. I originally wanted to study in Europe, but I picked U.S. over Europe.
저는 중국 우한에서 왔어요. 음악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유럽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미국을 택했죠. 미국은 학교들이 더 많았고 대학을 선택할 때 먼저 전공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머리 대학교에 승마 클럽이 있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개인 훈련도 받고 승마도 배우고 있는데 이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I am originally from Peru and right now I'm studying Master in Development Practice in Emory University Lanica.
저는 페루에서 왔습니다. 대학원 과정에 있는데요. 전에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지만 미국이나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전공도 그렇지만 영어 능력도 향상시키길 원하는데요. 에머리는 저같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발음 교정 등 1대1 교습도 해주고요.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에머리 대학교는 학부생 약 8,000명, 대학원생은 약 7,300명입니다. 교수대 학생의 비율은 1명당 9명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머리 대학교는 4개의 학부 대학과 7개의 대학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들어보시죠.
현재 에머리 대학의 학부 대학은 4개로 인문학대학과 옥스퍼드 칼리지, 경영대학, 또 간호대학이 있습니다. 에머리 대학교는 다나은 세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학문 연구에 정진하고 있는 석박 교수들의 강의, 연구, 그리고 후배들에 대한 지극한 헌신이 소속이 됨으로써 온라인 남부의 명문을 넘어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비교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옥스퍼드 칼리지는 독특하게도 2년제 과정이라고 하네요.
다른 어느 명문 대학들에 비해서 에머리 대학이 특징이 있는 점이 있다면 에머리 대학에는 2년제 과정에 옥스퍼드 칼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2년간 에머리 인문학 대학과 똑같은 수업을 받고 나면 준학사 학위를 받고 본인이 희망하면 4년제 학부 과정에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전공으로는 경영학, 생물학, 간호학, 경제학, 그리고 심리학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에머리 대학교의 재정 지원 현황 한번 살펴볼까요?
더욱 많은 인재를 흡수하려는 에머리 대학교는 신입생 선발에서 성적 우수 장학생들을 별도로 등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단지 높은 자질과 성적을 가진 지원자들은 인문계열은 에머리 장학 프로그램에서, 경영학부 지원자들은 고이즈웨터 경영대학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발되는데요. 내년 175명에서 200명 정도의 규모의 영광스러운 장학생 자리를 놓고 8,000명에서 10,000명의 지원자들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네, 에머리 대학교는 일단 입학한 내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장학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100%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에머리 대학이 학부생들에게 지원한 장학금은 2억 9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에머리 대학교는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구속력이 있는 조기 지원은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정규 지원은 1월 1일에 접수가 마감돼서 입학 여부 결정은 4월 1일 전후로 통보받게 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미국의 또 다른 명문 대학으로 찾아오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행시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일기를 쓰는 일이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문가들의 말하는 일기 쓰기의 힘을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죠. 옷장 정리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이참에 올가을 유행할 옷차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절기 건강관리도 짚어보도록 하죠. 두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성민입니다.
네. 왜 초등학교 시절에요. 그 학교 숙제로 일기 쓰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림 일기.
그림 일기 썼죠. 네. 근데 매일 또 안 쓰고 밀어놨다가 한꺼번에 쓰느라고 또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일이었어요. 정말.
맞아요. 자, 오늘 저희가 먼저 다룰 주제가 일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기를 쓰면요. 하루 반성도 되고요. 생각도 좀 정리되는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읽어보면 참 추억도 되고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책상에 오랫동안 꽂아두었던 일기장 한번 다시 펼쳐보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일기 쓰기가 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매일 벌어지는 일상을 쓰든 아니면 단순하게 반성하는 일기를 계속 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여성 전문 매체 위민스월드가 소개한 내용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하나씩 네. 좀 보겠습니다.
자 걱정이 있어서 잠도 못 자고 뒤척이신다면 잠들기 전에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기의 첫 번째 혜택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네. 위민스월드가 비키라는 여성의 겪은 실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이 여성이 수년 동안 이 불안증에 시달리면서 아무리 피곤해도 밤에 잠을 잘 못 잤다고 합니다. 네. 뭐 포도주도 마셔보고요. 마사지도 받아보고 자기 전에 산책도 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안 됐답니다. 네. 그러다가 한 연구 결과를 발견했는데요. 일기를 쓰면 억눌린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풀어주면서 마음도 진정시키고 우울증, 불안 증상을 줄일 수 있어서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본 겁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자, 이 여성은 하루에 한 번 취침 한 시간 전에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불안이 금방 가라앉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답니다. 네. 그러면서 글을 쓰는 일 자체가 아, 어떤 치유의 느낌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일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게 됩니다. 매일 일기장에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네. 하루 중에 불안을 느낄 때마다 뭐 감정이라든지 꿈, 목표, 두려움도 적었고요. 네. 그랬더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뭐 정신이 좀 더 편안해졌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한두 달쯤 지나고 나니까 한밤중에 깨는 일이 적어지더니 한 여섯 달쯤 지나고 나니까 숙면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네. 이 여성이 50대입니다. 지금은 일기가 습관이 된 후로 낮 시간을 더 즐겁게 지내면서 예전처럼 집중을 못해서 뭐 삶이 비틀거리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기를 쓴 후로 삶의 질이 달라졌나요?
네네. 네.
또 다른 혜택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기를 쓰면요.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감염과 싸우는 세포의 수치를 낮춰서 면역체계 약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런데 자신한테 벌어지는 일에 관한 글을 쓰는 일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낮춰서 감염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좋은 감정을 일기로 쓰는 행위가 불안 증상이 높은 환자를 진정시키고요. 전반적으로 웰빙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숙면 또 면역력 강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일기를 쓰면요. 네. 살도 빠집니다.
어머. 귀가 쫑긋해지네요. 네,
매일 15분 동안 일기에 자신의 어떤 중요한 가치와 신념을 적은 여성들은 10주 만에 체중이 1.5kg 정도 빠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글쓰기 습관이 스트레스로 인한 갈망, 그러니까 식욕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일기를 쓰면 기억력도 올라갑니다. 임상실습 보완요법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요. 네. 표현적인 글쓰기가 이 트라우마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자신의 감정으로 하루를 돌아보고 기록하면 이 사람의 뇌는 일어난 일과 감정에 대한 일관된 서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겪은 일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기억을 되살리기 쉬워진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일기를 쓰는 일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정말 몰랐나요?
그러니까요.
네. 일기를 써야 할 충분한 동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패션 정보 알아보겠네요.
네. 자, 네. 매년 봄과 가을에는 세계적인 패션 도시에서 대형 패션쇼가 열리죠. 네. 세계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해 유행할 옷차림을 미리 선보이고요. 네. 지금이 그러니까 6개월 전쯤에 패션쇼를 통해서 세상에 공개된 옷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자, 그런데 패션쇼 현장과 패션 잡지, 의류업계가 예측한 옷을 탐구해서 실제 실제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유행 옷차림 품목을 만드는 패션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아이디어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유명 브랜드가 소개한 아이템들이 또 유행을 만들어가니까 그럼요. 어떤 스타일, 어떤 모양과 또 색깔인지 정도만 알아도 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방법.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떤 아이템들이 올가을에 또 유행할까요?
예. 패션은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패션 정보 매체인 워도비 컨설턴트에 따르면 패션 트렌드, 이 옷차림 유행은 7년에서 10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데요. 이 매체는 지금 유행되는 옷, 꾸준히 유행하는 옷,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아이템들을 뽑았습니다.
네. 뭐 패션에 앞서가는 그런 패션 리더라면 새롭게 등장한 목록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현재 트렌드와 또 새롭게 떠오르는 트렌드, 유행을 좀 볼까요?
네. 그럼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발부터 보실까요?
네.
작년에 발레 플랫 이라는 굽이 없고 매우 단조롭고 끈없는 발레 슈즈처럼 생긴 신발이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어허.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입니다.
어머, 유행을 앞서가는 분인지 제가 지금 자, 알았습니다.
여기서 한층 더 세련된 모양의 글러브 플랫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글러브 플랫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발을 장갑처럼 감싸주고 아주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졌는데 멋스러우면서도 매우 편안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편안하신가요?
아, 그럼요. 네. 이 매체는 글러브 플랫이 발을 위한 현대 미술 작품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와.
자, 또 하나의 아이템은 긴 부츠, 장화가 되겠습니다.
네.
복고풍에서 영감을 받은 가죽 부츠도 목록에 올랐는데요.
네.
뭐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나 서부 영화 속 카우보이 신발을 떠올리시면서 조금 더 여성스러운 모양을 고르시면 좋을 겁니다.
네.
치마부터 딱 붙는 슬림 진까지 어떤 옷이든 잘 어울리지만요. 균형과 비율을 잘 맞춰보라는 조언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옷은 어떤가요?
1960년대, 1970년대 히피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보헤미안 스타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보통 풍성한 실루엣, 자연 소재, 화려한 문양과 자수 등이 특징인데요.
네.
출렁이는 듯한 그 아주 큰 맥시 드레스,
네.
자수가 놓인 블라우스, 통이 넓고 긴 바지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스타일로 작업복처럼 보이는 재킷에 체크무늬 치마에 방금 소개해드렸던 부츠를 신으면요. 오.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또 개성도 돋보이는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눈에 막 그려지는데 색깔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가을과 어울리는 버건디와 갈색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버건디는 그 갈색하고 빨간색을 섞어놓은 듯한 짙고 어둡지만 좀 화려한 느낌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또 버건디와 함께 지난해 또 크게 유행했던 갈색도 올가을에 다시 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새롭게 떠오르는 유행 아이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올가을에 새롭게 주목받는 목록에 청반바지가 있었습니다.
반바지요?
네. 사실 뭐 다시 유행하게 된 것이지만요. 올해는 저 세련되고 허리선이 높은 스타일이라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인기를 얻는 대담한 동물 문양이 있죠. 아. 얼룩말 문양.
얼룩말이요.
이 얼룩 문양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네.
뭐 스카프나 가방, 신발까지 맞춰서 연출해 보시면 어디를 가도 멋쟁이네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화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해서 스윙잉 60s가 있습니다. 1960년대 스타일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대적인 감각이 조금 더 더해져서 진화된 그런 60년대 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언제나 여성스러움이 돋보이게 하는 긴 치마도 목록에 있습니다. 발랄하고 로맨틱한 긴 치마에
네.
블라우스나 스웨터를 함께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그 세련된 이미지의 다양한 피부 색조에 어울리는 올리브 그린이 요즘 떠오르는 색상인데요.
올리브 요것을, 그린이요?
네네. 이런 것들을 조금 가미해서 매치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로 재킷 위에 허리띠로 이 곡선을 강조하는 스타일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가을에는 트렌치코트, 이게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계속해서 유행하는 것이니까요.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엔 또 저가 의류들이 많아서 트렌치코트 하면 또 비싼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요, 궁금한 게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무실 근무가 일상이 된 직장인들이 많아져서 의료 산업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좋은 지적입니다. 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요. 요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정장 판매가 또 늘고 있답니다.
네.
최근 패션계가 주목하는 옷차림이 콥코어라고 하는데요.
네.
지적이고 세련된 오피스룩, 그러니까 정장풍에 개성을 더해서 연출하는 패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역시 멋지고 맛지고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올가을 유행할 패션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주제 건강관리까지 살펴보면 완벽하겠네요.
네.
자, 오늘 요즘은 미국에 또 여기저기 독감 예방주사 무료로 나누립니다. 이런 안내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가을 특히 건강관리 중요한 시기죠.
그렇죠.
케어 메디컬 그룹이 소개하는 몇 가지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방금 소개하신 독감 예방 접종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9월과 10월에 독감 예방 접종 받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또 손을 자주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깨끗하게 씻고요.
네.
외출할 때는 손 소독제로 감염을 예방하는 것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 유지 아주 필수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식습관도 병행해야 됩니다. 호박, 고구마, 사과 같은 제철 음식 맛도 좋고요. 영양도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죠.
제철 음식 꼭 챙겨 드시고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것 중요합니다.
네.
수분 섭취는 뭐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렇죠.
날씨가 덥지 않더라도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 목표로 하시고요. 따뜻한 차나 국물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을 유난히 심하게 타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정신건강관리도 필요하겠죠?
그럼요. 정신건강관리 중요합니다.
네.
낮이 짧아지죠?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계절성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예방을 위해서 활동적으로 지내시고요. 야외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시고 아무래도 밝은 공간에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사회적인 활동 우선시하시고요.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받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네. 또 가을에 피부가 또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잖아요.
예.
피부 관리에 대한 팁도 좀 있을까요?
예. 뭐 차갑고 건조한 공기, 피부, 입술 건조할 때가 많습니다.
네.
보습제 바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날이 흐리더라도요. 자외선 차단제 꼭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네네.
주름 생기니까요.
그렇죠.
끝으로 가을에는 충분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뭐 낮 시간이 짧아지면서 수면 습관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
규칙적인 수면 일정 잘 유지를 하면서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멋지고 마치고 가을을 맞이하면서 건강 정보 여러 가지 알아봤고요. 패션 정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성명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빚어 도자기 만드는 것을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탈북민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도예에 관심이 많았고 회령 도자기 공장에서 일했던 탈북민 이상철 씨인데요. 20년 전 한국에 정착한 뒤에 먹고 살기 바빠서 도자일을 멈췄다가 지난해 다시 도자일을 시작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도예가 이상철 씨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김 부자님만 칭송하게 돼 있고 김 부자 외에는 뭐 조각도 구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북의 부탁을 받고 조각상 단신상을 만들었어요. 여기를 말하면 흉상이죠. 흉상.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문화 포럼에서 탈북민 이상철 도예가가 자신의 탈북 계기를 전합니다. 이상철 작가는 북한 회령에서 태어나 25년 동안 회령 도자기 공장에서 근무했는데요.
이 작가는 지금껏 도자기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도예에 대해서 취미가 있었고요. 초등학교, 이민학교 시절부터 그림에 취미 있어가지고 공간만 있으면 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림 그리려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석고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석고상, 베토벤 상이라든가 이런 조각상들이 있는데 속사소묘,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속사소묘. 그런 걸 공부하려면 그런 조각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걸로 이제 그림 공부를 하는데 그런 재료들이 없어가지고 빌려가고 지가 혼자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까지 경성에는 도자기 단과대학으로 말하면은 동양에서 도자기 대학으로서는 최초의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아예 도자기로 만든 4년제 대학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공예과를 졸업했고 자격증을 따고 이제 해령 도자기 공장에 이제 취직하는 거죠.
1993년 경성 도자기 단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령 도자기 공장에 취직한 이상철 씨. 넉넉한 경제활동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일을 하던 도중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졌고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한 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어머니 병을 치료하려고 명의사가 있다라는 분들을 찾아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떤 한 한의사를 만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제안이 이거였죠. 우리 엄마 병을 좀 고쳐달라. 저한테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두 손, 재간, 그 미술, 그림, 조각 이 기술밖에 없다. 이거 필요하다라 하면 내가 선생님한테 모든 것을 다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무릎을 탁 치며 하는 말이 아 그럼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신 내가 자녀 엄마를 치료하려 해주는 대신 자네는 반신상을 하나 해달라. 그 반신상이라는 게 여기를 말하면 흉상. 흉상을 하나 해달라 해가지고.
그런데 그 흉상의 주인공이 의사의 아들이었던 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제일 똑똑하대요. 그래 둘째 아들한테 자기 우술을 한의 기술을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병 만나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들이 너무 그립고 그 안타까워가지고 맨날 사진만 보아온 거예요. 그럼 사진 보는 것보다도 조각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제한테 조각을 주문했어요. 그 조각을 했는데 조각을 굽기 전에 아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지 말씀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것을 본 게 당의 간첩들이죠. 현장을 본 사람 중에 이제 당에서 파견한 간첩이 있은 거예요. 걔가 당기사한테 가갖고 바로 고사질한 거죠. 아 그래가지고 1년 12달 비판 무대에 올라서고 욕먹고 넌 유일사상체계에 걸리는 짓을 했다. 개인 흉상을 만들었다라는 게 죄죠. 왜 일 개인을 숭배할 수 있게끔 조각상을 만들었냐. 그것이 이제 재앙인 거죠. 나한테는.
하지만 그동안 김 부자에게 도자기와 조각품을 선물한 이력이 있어 큰 화는 면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제가 살아날 수 있은 것은 김일성한테도 선물했고 도자기로 또 나무 조각으로 김정일한테도 올렸고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일단 선물한 사람들을 북한에서 함부로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야, 이 작품 한 사람은 누구야? 그 데려와. 그럴 때 이 사람 죽여서 없습니다. 그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가만 냅두고 1년 동안 죽도록 욕만 먹은 거죠.
북한에서의 비판과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시로 결국 이 작가는 탈북을 결심합니다.
그때 당시 3월이니까 추웠어요. 얼었어요. 얼음이 북한은 추워갖고 얼음이 얼었는데 두만강을 뛰어서 건너온 거죠. 2004년도에 제가 입국했거든요. 중국 대련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까지 40분이니까 오더만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로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온 거죠. 제가 도자기 하려고 원래 올 때부터 조각 칼도 가져오고 도자기 자료집 책도 가져오고 도자기 단과대학 졸업증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도자기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재단을 갖고 떠났죠.
도예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떠나온 한국행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초기 정착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와갖고 도자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인터넷을 들어가갖고 이제 도자기 회사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어느 회사가 직원을 모집한다. 이렇게 해갖고 그때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그러면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서 그림도 그리고 한 걸 싹 다 포트폴리오를 올려서 보내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 저희는 이렇게 기능이 높은 분이 필요 없고 심부름이나 할 사람 찾는데 와 보기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은 한번 우리 회사에 오셔서 뭐 보시고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서로 얘기 나누다가 일단은 월급을 그래 한 150만 원이면 어떻게 했나 잘라버리더라고. 한국에서는 도저히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 당시 이 작가에게는 도의 일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자식들을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와야 하는 일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 혼자 왔거든요. 근데 가족이 오다가 다 잡혀가지고 북송되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 큰애는 7살이고 막내는 1살짜리인 게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 애들이 걸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제가 데려오겠는데 아, 그동안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러다 그걸 벌기 위해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활고에 정신없이 시달리고 고생 끝에 돈을 벌어가지고 또 큰아들 데려오고 또 천신만고 고생해서 또 두 번째 아들 데려오고 그 애들 데려오려고 보니까 이런 도사기는 못하고 이러저러한 그런 노가다도 가고 버스도 운전해봤다 중장비 학원나 굴삭기 지게차도 해봤다 아 뭐 식당도 해봤다 아무튼 각종 뭐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러다 작년 3월 양구백자 박물관과의 통일백자 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덕분에 이 작가는 도예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양구군에서 통일백자라는 거 만드는 거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인터넷에 올린 걸 찾아가지고 저한테 연결시켜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도자기 인생이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월 달에 전시를 한 거죠. 양구에서 10월 달에 전시하고 1월 달에는 교회에서 또 전시하고 그다음 인천 교동도에서 또 전시하고 그래서 1년 새에 한 3번이 전시를 열어봤어요.
더불어 올해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도자기 회사에서 일할 기회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도자기라는 거 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도자기 가마도 필요하고 도자기 흙도 필요하고 도자기 기계도 필요해요. 물레 같은 거. 이런 거 다 필요한데 작업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작업장이 있어야 되려면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시를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한 거죠. 여수도 갔다 이천도 갔다 어떻게 도자기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수가 없겠나 노력하던 끝에 어느 한 도자기 회사 사장을 만났어요. 도자기 타일 같은 걸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분을 어떻게 용케 만나가지고 저하고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도자기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서로 토의하고 도자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도자기 기능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도자기 창작에 관한 거는 이제부터 실장을 임명하겠으니까 잘 해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공장을 기초를 해갖고 앞으로 잘해나갈 결심이에요.
그러면서 북한에서부터 쌓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도자기 타일의 도안과 제작 작업에 모두 힘을 쏟겠다고 말합니다.
타일 공장이니까 타일이 이제 아트 타일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림도 그려놓고 조각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전공한 게 이게 도자기 그림도 전공했고 조각도 전공했으니까 그게 모든 것이 다 부합이 되는 거죠. 작품성에 있어서는 제가 다 도맡아서 도안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형태도 두고 이게 해갖고 이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 작가는 태북민 도예가로서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 도자기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전했고요. 또 하나 자신의 공방을 차려 더 많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자기만이 도예 공방을 차려놓고 도예 공방이자 자기 도자기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작품실도 마련해놓고 이제 제가 지금 일하고자 하는 공장도 열악한 상태예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도자기가 싼 도자기가 막 흘러들어오다 보니까 도예 작가들이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일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되살려면은 팀 있는 국가단체들이 선두에 서서 그런 작은 공장 같은 데 좀 도움을 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작품 생활을 작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게 바람입니다. 예.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